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하루 동안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교독한 이 본문은 신약 성경 속에서 아주 드물게 난해한 구절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학자들도 좀 여러 의견이 분분한 내용이고 그래서 목회자들도 이 부분을 설교하기를 굉장히 좀 이렇게 까탈스러워 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우선 뭐 18절은 별 문제가 없죠. 기독교 복음에 아주 정수가 담긴 핵심 구절이죠. 18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과 부활 생명을 십자가의 사건을 소개한 내용으로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이제 문제는 그 다음 절이죠. 19절 한번 볼까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부분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것일까? 그래서 이게 캐톨릭에서도 이 부분을 연옥의 존재에 대한 근거 구절로서 많이 또 말하기도 합니다. 연옥이라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천국과 지옥 사이의 중간 지대로서 거기 머물다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간구하면 이제 천국으로 갈 수도 있고 영원히 지옥으로도 갈 수 있다는 캐톨릭에서의 어떤 신학 논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내용은 아니고 근데 그 이론을 제공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새벽부터 조금 어렵긴 하지만 쉽게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여기 그는 앞에 설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겠죠.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자, 예수님이 영으로 갔다. 영이다. 자, 한번 설명을 좀 해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때만 존재하셨던 분입니까? 그 이전에도, 창세 전에도 존재하셨던 분입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세 전에도 존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함께 세상을 계획하시고 조성하시고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신적인 존재이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가 또한 영으로 할 때는 예수의 영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예수의 영이라고 별명 붙은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또 다른 별명으로 예수의 영이라고 성경에 소개되고 있죠. 왜 예수의 영일까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셔서 하시는 중요한 궁극적 역할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오셔서 제일 중요하게 하시는 역할이 뭐예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지혜를 열어주시는 역할을 하세요. 그래서 신약성경 기자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바울이 썼던 기록 속에 틀림없이 남아져 있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영은 항상 예수님을 드러내세요. 그래서 마음속에 우리가 성령님이 내주한다 할 때는 성령님의 성품을 닮아요. 주님만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령 충만한 사람 보면은 좀 겁나죠. 쇼쇼쇼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게 성령 충만의 일종이기는 하겠으나 그것이 곧 이퀄 성령 충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완전하게 그의 삶과 언어와 내면의 세계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도록 되어 있죠? 주님이 드러나셔야 돼요. 저 사람 보면 정말 예수님이 계신 것 같다. 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근데 우리 성령 충만한 사람 보면 그렇게 겁부터 나요. 막 세게 나오고 말이죠. 목소리도 벌써 막 달라지고. 이런 걸 가끔 기도원 같은 데서 가면 많이 만나요. 겁나죠? 그래서 기도원도 잘 골라가야 돼요. 자, 우선 여기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라는 말은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노아시대 때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죠. 노아시대 때 계셨어요. 그 다음 보십시다. 옥에 있는 영들에게, 옥에 있는 영들에게. 여기 이제 이 부분이 참 난해합니다. 옥에 있다. 한번 또 질문을 던져볼게요. 이 말은 지옥을 얘기할까요? 그러면 신학적으로 많이 그 혼란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지옥에 가 있더라도 거기서 전도받으면 다시 건짐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냐? 그건 아닐 텐데요. 그래서 여기서 옥에 있다라는 말을 좀 우리가 실질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노아시대 때 옥에 있던 영들, 그 말은 사망과 심판과 어둠의 권세 잡은 자 밑에서 신음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걸 여기서는 뭐라 그랬죠? 옥에 갇힌 영, 옥에 있는 영. 사실은 조금 더 실질적인 표현은 옥에 갇힌 영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없을까요?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옥에 갇혀있는 상태의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누가 옥에 갇혀있는 영일까요? 사망과 어둠의 권세 잡은 자 밑에서 아직도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 우리가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죠? 옥에 갇힌 영들이었어요. 영을 알지 못하고 생명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옥에 갇혀있던 영들이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옥에 갇혀있는 영들은 지금도 존재하지만 노아시대 때도 그와 똑같은 사람들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죠. 있었죠. 예수의 영이 또 노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이 땅이 곧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옥에 가두어져서 신음하던 사람들은 그걸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죠.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시제를 걷어내고 이해를 해야 돼요. 사실 시간이나 시제라는 것은 인간의 논리를 위해서 필요한 거지 하나님에게는 이 시제나 시간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옥에 있다라는 말은 어떤 저 깊은 지옥이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사망과 어둠과 권세 잡은 자의 밑에서 신음하는 자들을 얘기해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풀어야 될 과제가 하나 뭐냐면 19절 끝에 보면 영들에게 뭐 했다고 되어 있죠? 선포하니라. 옛날 성경에는 전파하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번역을 새로 하면서 조금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했는데 옛날 성경대로 표현하자면 전파하니라 이런 걸로 어떻게 이해를 가졌는가 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이제 전도했다. 이런 표현으로 이해를 했어요. 전도했다. 유한결리온. 전도하다. 그런데 여기에 쓰여진 선포했다라는 단어를 정확히 들여다보면 캐리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전도하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무슨 뜻인가 하면 선언하다 이 뜻입니다. 선언하다. 그것은 전파보다는 조금 더 큰 개념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루 새날을 선물로 받고 눈을 떠서 일터로 나가서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사는 것은 캐리소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복음을 무얼로서 선포하는 겁니까? 삶으로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캐리소예요. 자, 그러면 노아 시대에는 누구를 통해서 그와 같은 선포가 이루어졌어요? 노아를 통해서. 노아가 어떻게 했죠? 노아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 위에다가 뚝딱뚝딱거리고 뭘 지었죠? 정육면체 배를 지었어요. 배. 약간 살짝 납작한 사각형 상자 같은 배를 지었어요. 비가 올 때요? 비가 오지 않을 때. 근데 그 모습을 보면 그 당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웃겼을까요? 저 할아버지가 치매가 걸렸나? 뭐 하는 거야? 저 산에서 맨날 식구들하고 멀쩡한 날에 막 이랬을 거예요. 배를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을 다 집어넣습니다. 이상하죠? 아니, 이왕 하나님께서 이 땅의 패역함을 보시고 청소를 하시려면 그 김에 부정한 것은 그냥 다 빼버리면 좋을 텐데, 부정하다고 결정된 짐승들은 다 빼버리면 좋았을 텐데 같이 싫죠?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을 배에다가 같이 실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복음을 담은 메시지 때문입니다. 즉, 부정한 것들은 정결한 짐승을 통해서 구한다라는 복음의 개념 때문에 그래요. 그럼 정결한 짐승의 대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부정한 것들의 대표는 누구예요? 아담적 존재,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배 안에다 같이 실어요. 그 이유는 죄인들이 정결한 짐승의 대표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것을 그 방주에 같이 태움으로써 암시하는 거예요. 태웠어요.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배 모양을 보면 설계도에 창을 위로 내게 돼 있어요. 위. 창을 위로 냈어요. 출입문은 물론 옆으로 냈지만 창은 위로 냈습니다. 창은 위로 내는 겁니까 원래? 근데 그 배는 정확하게 설계가 위로 돼 있어요. 아노텐, 위의 것. 지금 무슨 뜻입니까? 그 말은 예수님도 자주 쓰셨던 말인데 니고데모에게도 뭐라 그랬죠? 네가 위로부터 거듭나야 하겠다. 거듭나야 하겠다. 골로새 3장 1절에 보면 어디 것을 찾으라 그랬죠? 위의 것을 찾으라.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구원은 위로부터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방주에 노아의 가족이 들어갑니다.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언제 들어갔을까? 먹구름이 막 몰려올 때, 1번. 두 번째는 빗방울이 후두두둑 떨어지기 시작할 때, 3번, 비가 안 올 때. 언제 들어갔을까요? 성경에 보면 비가 안 올 때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풍경이 얼마나 웃겨요.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배를 잡고 한번 웃었을까요? 깔깔거리고. 아니, 저 사람들 진짜 돌았나 봐. 지금 비도 안 오는데 배 안에 들어가서 뭐 하냐, 저거. 그런데 한 주 만에, 일주일 만에 샘의 근원이 터지고 하늘에 창이 터지면서 물이 쏟아져요. 물이 퍼붓죠. 엄청나게 퍼부어요. 홍수가 임합니다. 그런데 그 방주를 태배라고 합니다. 태배. 근데 방주를 만들 때 겉에다가 뭘 바르죠? 역청을 발라요. 역청을. 근데 그 정확한 같은 그림이 출애굽기에 나오죠.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그 식구들이 뭘 만듭니까? 갈대상자를 만들어요.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물이 새지 않도록 그 옆에다가 또 뭘 바르죠? 똑같이 역청을 발라요. 사실 같은 그림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좀 보십시다. 21절,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러니까 이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뭐라고 표현했던 겁니까? 옥에 있는 사람들이랍니다. 옥에 있는 영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람들은 노아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어요. 순종치 않은 사람들을 모두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자, 또 보십시다.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이제 들은 얘기지만은 홍해를 지나는 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죠?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을 해요. 애굽에 살던 옛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넘으로써 끊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구와 나오죠?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라는 말이 뭡니까? 물에서 건져냄을 입은 자. 그게 모세라는 말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홍해를 건너요. 건넜다는 것은 물속에 잠기면 죽지만 건넜다는 것은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죽고 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세례가 뭐예요? 죽고 약속에 대해 사는 거예요. 오늘 이 노아의 홍수, 방주의 사건은 뭘 얘기해요? 제가 이제 함께 동역했던 목사님 가운데 방 씨가 있었어요. 방 씨. 그래서 박 목사님 그랬는데 남매가 있어요. 남매. 큰아이 이름이 주로예요. 주로. 둘째가 주안이에요. 그래서 걔들 이름을 부르면 방주로. 방주로 들어가라. 이런 의미가 되고 둘째 이름은 방주안. 방주 안에. 이런 의미가 돼요. 이 방주 하면 항상 그 아이들 생각이 나는데 우리 창세기 한번 6장을 좀 열어보십시다. 방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그려졌나. 13절을 좀 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뭘 바르라고 되어 있죠? 역청. 이게 갈대 상자에 칠해졌던 바로 그 역청이에요. 그리고 16절을 보십시다. 시작. 자, 정확하게 창은 어디로 나 있죠? 위로 나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7장으로 넘어가서 1절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2절 시작. 자, 여기 부정한 것, 정결한 것이 같이 들어가죠. 이것은 구원의 메시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한 것이 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정결한 짐승, 즉 죄 없는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메시지를 이 방주 안에 실음으로써 동시에 드러내는 거예요. 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홍수는 끝이 나고, 끝이 아직 안 났죠. 16절. 16절로 넘어갑니다. 7장 1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 이제 문은 닫혔는데 문을 잘 보시면 문을 누가 닫죠? 누가 닫습니까? 노아가 닫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닫으세요. 하나님이 문을 탁 닫아버립니다. 사가르.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단어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있어요. 즉 심판과 보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문이 닫히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호함을 입는 거예요. 안전한 보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준행하지 않던, 순종하지 않던 옥에 갇혀있던 영들에게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심판이에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된 그 해석의 원리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 바다, 이거 전부 세 가지를 얘기해요. 심판, 환란, 세상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계시록에서 바다는 환란과 세상을 상징해요. 그래서 바다에서 뭐가 일어나죠? 붉은 용이 나와요. 그게 환란을 주지 않습니까? 이 성경 전체에서는 물, 바다는 심판, 세상, 환란을 얘기해요. 시편에서도 보면 곳곳에 바다가 엄몰하여 홍수가 덮칠지라도 이런 표현이 나와요. 물이 심판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노아의 방주는 물이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보호가 돼요. 그런데 방주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물이 지금 무슨 역할과 무슨 기능을 하죠? 심판의 기능을 해요. 그리고 이 방주의 뚜껑은 노아가 닫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정하셔서 닫아버려요. 이 문은 한 번 닫히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8장으로 넘어가서 20절을 보실까요? 결론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자, 드디어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나와서 그 배 안에 실었던 정결한 짐승으로 뭘 합니까? 뭘 하죠? 제사를 지내요. 이것이 어린 양의 죽음을 길게 예표하는 모형의 세라모니입니다. 또 보실까요?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앞뒤 문장이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예를 들면 이렇게 돼야 맞죠. 본문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면 그 다음에 거기에 걸맞는 문장이 나와야 맞는데 정반대 개념이 등장을 해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악하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는데요. 이게 좀 역설 아니에요. 자, 이 속에는 무슨 의미가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가 하면, 인간은,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과 방주에 구원받은 백성들마저도 사실은 죄인들이라는 얘기예요. 다시는 사람의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시키지 않기 때문에. 왜? 사람이 원래부터 악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속에는 무슨 의미가 녹아졌을까요? 생략됐을까요? 하나님이 특별한 다른 방법을 강구하시겠다 그 말이. 왜? 우리 인간의 상태를 볼 때는 인간의 상태 속에 구원을 스스로 얻을 만한 여지나 근거가 0.1%도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결한 짐승을 끌어내서 제단에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뭘 암시하고 있을까요? 인간에게는 그리스도라는 구속의 제물, 대속의 제물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게 복음의 핵심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그 노아의 사건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왜 그리스도의 죽음을 설명했습니까? 그 길만이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거기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이제 오늘 결론입니다. 베드로전서 본문으로 가서 결론을 보십시다.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우리 마지막 절 다 같이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왜 예수님의 그 승천과 그 영광의 보좌를 마지막에 소개했을까요? 예,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머리가 이미 완성의 자리에 가 계세요. 그러면 몸은 시간 싸움에 걸려 있을 뿐이지 결국 그 자리에 갈 겁니까? 안 갈 수도 있습니까?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그 얘기를 이렇게 온전한 회복을 선언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하신 백성은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것처럼 그 지체인 우리가 그 완성의 자리로 반드시 도착할 것을, 완성될 것을 이렇게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복된 소식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을 뒤흔드는 유혹과 시험과 도전이 있을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전 온전하신 과정을 우리가 결국은 이르는 과정인 걸로 붙들고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한날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 결국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절절히 약속해 주신 이 언약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었다. 그 아들은 영단번 죽으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 올라가 계세요. 그 말은 우리를 그렇게 시작해 하셨으니 그렇게 완성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와 영원하신 고집과 완성을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 붙들고 오늘 이 시간에도 간절히 부르짖고 이 땅의 수많은 바다가 엄몰하는 유혹과 시험과 도전이 나에게 덮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거룩한 산제사로 나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